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하는 분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예수를 믿어보면요. 뭐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이 있는데 핍박, 고난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성경 말씀은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해 볼수록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살면 되죠? 경건하게 안 살면 되지.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1세기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훨씬 더 악해지고 훨씬 더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날 저기 시골 어느 지역에 911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강도가 침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총으로 쏴도 죽여도 되냐고. 기사 보셨어요? 911에 총을 쏴서 죽여도 되냐고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18살 먹은 아기 엄마인데요. 아기는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침입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가정에 침입해서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총을 쏴도 되냐고.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만약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총을 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걸 보고 정조준해서 쏘았습니다. 아기는 놀랄까봐 아기 입에다가 적국기를 하나 물려놓고 그리고 정조준에 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18살 먹은 아기 엄마의 남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 치르는데 한 남자가 와서 자꾸 지그덕댑니다. 사귀자 그러고. 그리고 막 집으로도 찾아오는 걸 막 쫓아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남자가 12월 31일 날 칼을 들고 막 집을 부수면서 이렇게 막 침입하는 거를 911에 전화해가지고 집에 침입하면 총을 쏴도 좋으냐고, 총을 쏘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걸 보고 정조준해가지고 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이런 게 지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14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은 그렇게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운 거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16절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지만 모든 성경은 또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3장 17절 우리 다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르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학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걸 쭉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13기예요. 13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반년에 하나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벌써 이제 7년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벌써 이게 13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기부터 한 번도 안 빠진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1기부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무슨 몇 기까지 해야 교사가 되고 몇 기까지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자격을 줘서 그 자격이 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뜰 때까지 세상 뜨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 뜰 때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뜰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떨 때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인물별로도 있고 어떨 때는 주제별로도 있고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 이렇게 1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결국은 성경을 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그 아는 것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흔들리지가 않죠. 지금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잡아 흔들려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걸 다 준비하고 후다닥 끓으면서 이제 제가 빨리 와야 또 우리 최영식 집사님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파킹 제자리에 파킹장에 차를 딱 대는데 저 파킹장 저 벤이 있는 데서 어떤 사람 시커먼 사람이 하나 걸어와요. 목사는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나 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활짝 놀라고는 저를 보더니요. 제가 아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악수하니까 악수는 뭐예요? 막 총총총총총 도망가는 거 있죠. 그냥 제 머릿속에 퍽떡 오는 게 아 이분 그냥 다른 뭐가 있는 분이구나. 도둑은 아니에요. 사람이 뭘 거면 도둑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딴 뭐 같아. 지금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흔들어 보려 그러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가보시거나 한양에 가보시면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사람 요즘 쉽게 볼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천지들이 요즘 막 얼마나 들고 날뛰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도 집에 하나 받아놨습니다. 지금 이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이걸 하는데요. 이런 거는 교리에 관한 글을 정리했거든요. 그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익히려 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비블리컬 프린시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적으로 문장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것을 공부해놓으면요 얼마나 이렇게 단단해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이상한 성경 공부나 이상한 이단 쪽이 와서 흔들라 그래도요 이런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요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개강 예배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그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예, 저만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곤면하십니다. 우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그리고 또 인사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끝날 때까지 빠지지 맙시다. 예, 우리 끝날 때까지 빠지지 말고요. 오늘 아마 우리 바인드 다 나눠주셨을 겁니다. 이제 바인드를 보시면 제일 앞에 이게 있을 거예요. 성경대학 교과 과정 및 일정. 이제 대학교에서는 실라부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라부스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실라부스까지 나와서 이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3월 2일에서 6월 15일까지 합니다. 사실은 6월 22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6월 22일이 제가 우리 이 미국 노회 대표로 해서 저 총회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총회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22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6월 15일까지입니다. 오늘 개강이고요. 3월 23일, 30일, 6일 몰아가지고 휴강이 3주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휴강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이건 제가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30일 날은 우리 AKRC의 연합부흥회에서 우리가 전부 다 신광교회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요. 4월 6일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고난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4월 6일 날. 그리고 3월 23일은 제가 여기 하트포드에 있는 제1장로교회 남자들만 모이는, 그게 우리보다 좀 큰지 우리 교회가 비슷한지 그래요. 남성 전체 모이는 그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그 강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3일 그렇게 빠지고요. 그 외에 특별한 교회 일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 6월 15일 날 종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요,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교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많이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요리문답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웨스트민스터.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거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거의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7년, 46년, 47년, 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연도가 세 개인가 하면은 만들고,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이러면서 1647년에 그걸 했는데, 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제가 나눠준 것 보시면 요거는 156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RCA 교단, 그리고 RCA하고 이제 같은 형제인 CRC, 그것도 개혁교단입니다. 거기, 그 다음에 유럽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그 개혁교단에서 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은수 목사님 계실 때는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 교단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매주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9가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52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지루해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학으로 해서 129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라버스를 보시면요. 다시 이제 제일 앞면을 보시면 요번 학기에는 가능하면 64문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늘은 1, 2만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요. 3월 9일, 3월 16일은 3에서 11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 자르질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할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어디에서 잘라지고 진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주에 걸쳐서 3에서 10일, 그 다음에 4월 13일에서 4월 27일, 세 주에 걸쳐서 12번 문제에서 28번 문, 요렇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요걸 제일 앞장에다가 실라버스를 꼽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넘겨드리는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129까지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해서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준비를 해봐도 이게 1, 2 정도까지 진도가 안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부터 129번까지 제가 가능하면 두 주 내로 해서요. 이게 뒤에 바인드에 다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실라버스 거기 보시면 시간은 오후 8시 30분에서 오후 10시입니다. 30분 되면 딱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적게 오셨든지 많이 오셨든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오시고요. 거기 관로로 된 거 하나 있죠. 중간 휴식 시간, 성도님들도 있습니까? 제 것만 있습니까? 있어요? 중간 휴식 시간하고 성도의 교제,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요, 교과 과정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역별로도 모이기도 하고요, 단체별로도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섞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밖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쪽 같은 시간도 어떨 때는 한 20분씩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이분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재는 The Heidelberg Catechism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 그럽니다. 준비물은 늘 성경, 찬송, 필기도구,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있죠, 그렇죠? 열린 마음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따라 오시면 됩니다. 이제 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15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들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경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몇 년쯤에 일으켰습니까?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또는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왜 대학 정문에다 그러기도 하고 왜 교회 정문이라고 합니까? 그 대학 정문 문이 교회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95개조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1500, 예, 그까지는 1510, 예, 1517년입니다. 1517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개혁이 1517년에 그냥 뻥 일어난 게 아닙니다. 140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캐톨릭이 그때 중세의 암흑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 교인들과 학자들 사이에 막 팽배했습니다. 이건 뒤집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교황층이 막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잘못 뒤집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들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산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성경도 번역했고, 그때 성경 번역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틴어로 된 사제들이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서 그 집례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막 움직임들이 좀 있을 때 루터가 그걸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켈빈이라는 사람 불란서에서 스위스에서 이러면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들이 막 일어나니까 신앙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분이 종교개혁 일으키는 이 동네하고 이분이 일으키는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대씩 조금씩 묶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부교하고 신교하고 어떤 데는 막 싸움도 많이 하고요.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종교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막 완전히 박살날 것 같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종교하는 사람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있다면 그 제후의 재량에 의해서 구교를 믿든지 신교를 믿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가까이 있으면 다 죽이고 찍이고 뽑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델베르그 지역에는 프레드릭 3세라는 사람이 이거 만들 때 있었는데 그분이 배경은 이 캐톨릭인데 신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성경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아주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젊은이건 연세든 분이건 이것만 보면은 성경 말씀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그렇죠? 1563년에 나왔습니다. 1563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조금 성경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다르진 않은데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혹시 기억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 대요리 문답 제1번.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1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서론이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그 서론 1번, 2번이 그렇게 꿰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기 보면 네모 박스에 들은 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1563년 되어 있고요. 서론, 서문이 1에서 2, 요게 이제 서론입니다. 그 다음 제 1부는 3에서 11까지인데 여기는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3에서 11입니다. 그리고 제 2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12에서 85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 3부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86에서 129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한 반 정도 이렇게 해볼 거예요. 반 정도. 근데 반 정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도 드리지만 질문 자체를 읽고 답 자체를 몇 번 읽으면요,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이 요리 문답 이거 하시면서요,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도들 신앙도 정리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본인이 이제 그 정리되지 않았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 1문으로 들어갑니다. 제 1문은 첫째 페이지에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십니다. 끝까지 빠지지 맙시다. 예, 끝까지 빠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바인더 안 모자라죠? 현재까지. 보통 다음 주에 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이 질문은 제가 이게 원래 영어로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독일어로 돼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지역이 독일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라는 그 지역이 지금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이 신앙 고백서 때문에 유명합니까? 그럼 아닙니다. 지금은 하이델베르크에 관광을 간 사람들이나 하이델베르크에 간 사람은 이 고백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 듣는다 그럽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고백서가 독일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어디에서 꽃을 피웁니까? 이게 네덜란드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RCA 원래 이 뿌리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넘어가서 이 하이델베르크, 네덜란드에는 하이델베르크가 없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이 신앙 고백서가 거기에 가서 아주 이 우리 RCA 교단의 주 고백서가 됩니다. RCA 이 교단의 고백서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서 꼽혀가지고 그 다음에 RCA 교회가 나가 있는데는 이게 쫙 그냥 퍼져나가는 거 있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라틴어로 된 것도 있고 독일어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란어로 네덜란드어로 된 거 있던데 영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찾았습니다. 영어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번역한 것들을 제가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1문 2문이지만 제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129까지 조금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제가 영어를 먼저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쉽죠? 영어를 촥 받아 이렇게 금방 알겠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제 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어떤 분들 번역한 거 보면 생사간에 이렇게 이제 번역한 분도 있습니다. 생사간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 번역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요 번역한 사람도 제가 조금씩 손을 댔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 1이 뭐라고요?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게 1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몇 번씩 하는 거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 1문 물으면 성도 여러분들 답 그런 거 길잖아요. 그걸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길지요. 제가 외우라고 성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거 외우는데 에너지를 너무 안 써도 되잖아요. 단지 뜻은 뭔지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몇 번 읽으라 그럽니다. 왜 읽으라 그러나 그러면요. 이게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요. 이 속에 성경에서 그 하는 질문을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어간에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요거 얘기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위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님 거라는 겁니다. 왜 주님 거라는 겁니까? 우리가 마귀의 손에 잡혀 있었는데, 죄의 권세에 잡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그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문제예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큰 위로라고. 복권 받아가지고 뭐 됐다든지 뭘 해서 위로를 받았다든지 다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고.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번에는 피치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예,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읽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전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이블은 아니지만 비블리컬하다 그럽니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먹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주실래요? 지금부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조금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이런 걸 제가 넣었습니다.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서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있는데도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있는 거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 다 전부 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번역할 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가 없어도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 큰 소리를 한번 들으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위로, 큰 위로 받는 거 하나 삼아보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여기에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서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화형도 당하고 참형도 당하고 옥에다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럴 때 제 1번으로 준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를 1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거를 1번으로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많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내 거라서 내 인생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들이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치러주시면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굉장히 여러 곳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아는 신학자들과 이런 것을 다 아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 때 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성경적. 그래서 제가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내용들을 이쪽 저쪽 이것을 골고루 다 집어넣어서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교리로 고백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자리 잡혀 있으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교회의 이단이 어떻게 돌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어머머 모르는 이야기, 오 기가 솔깃하고 재밌는데 성경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성경 가지고 하죠. 이단들이 성경 안 가지고 하면은 끌어갈 수가 있나요? 다 성경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제 1문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뭡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 가스펠 성도 부르잖아요, 그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가스펠 성 부르잖아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2절 줄래요? 요한 1서 2장 2절. 예.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은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피값으로 사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는 유일한 위로 하나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과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경대학 끝날 때까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질문이 오고 그거에서 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내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다른 분이 나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답의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자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조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면요.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주신 말씀. 그런데 이게 뼈대가 안 잡히면서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한번 뼈대를 잘 잡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밑에서 셋째는요. 다섯째 줄.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 아마
요즘 라면 한 그릇 사 먹는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쌉니다. 참새 두 마리 드실래요? 라면 한 그릇 드실래요? 아, 라면. 그분은 참새 맛을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요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허락 안 하면 안 되듯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1번에서 시작을 합니다. 1번에서. 그래서 밑에서 다섯째 줄요.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고백서를 쓴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고 있던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은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4절이 뭐죠? 나를 그가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 그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었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같은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구한 신학을 알고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분들이 쓴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네, 조금 힘든 분이 계셔도 위로받으십시오. 몸이 조금 연약한 분 계셔도 위로받으십시오. 왜요? 내가 아파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수입이 조금 전화도 줄어도 주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우리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요리 문답입니다.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왜 질문하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해야 기억들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요 이렇게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129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두 마리도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줄 보면요. 실로 그렇게 해서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있잖아요. 그죠? 그거 1차적인 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합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적인 뜻은 뭡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의 것들이 서로 합력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실 겁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세에서, 마귀의 근세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성도 여러분들, 이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좀 막 신경질 납니다. 네가 안 당해봐서 모르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얼마 지난 뒤에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여기까지 왔구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참으세요. 그러면 막 그게 실감이 안 나지만은요, 신앙의 선배들은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고 그 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담대하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밑에서 셋째 줄요,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보증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 14 한번 볼까요? 이제 조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꽝 그리고 인을 쳐줬습니다. 이는 씨를 해주는 거잖아요. 너는 내 거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는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가지고 찍었습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그러고 꾹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마지막 둘째 줄,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1번을 자꾸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1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성도님들 읽고 우리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한 17분 정도 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는 뭡니까? 나는 주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신앙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살펴봅니다. 때로는 딱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잘 소화하게 하시고 성령님들 가슴 속에 잘 하나님 뿌리박게 하셔서 지금처럼 혼탁하고 지금처럼 혼미한 영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든든히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목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금요일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금요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 이곳저곳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가정가정마다 손자 손녀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 가슴 속에도 예수 믿는 믿음 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40분 조금 넘으면 이제 들어와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또 성도의 교제와 또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다시 보시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요거 딱 기억을 하시고 왜 아닙니까?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게 1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요.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이러한 위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사나 죽으나 단 하나의 위로만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했는 그거 위로요.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뒤에 읽어주시고요. 둘째 그러면 읽어주시고 셋째 그러면 읽어주십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인생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셋째,
예,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 한평생 가운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짜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잘만 기억을 하셔도요 나중에 누구한테 권면도 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을 단단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끌고 가시는데 요 세 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고 그 무서운 건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무섭다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는지 그 두 번째와 벗어나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요 세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 전체를 읽어주십시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 살다가 죽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전부 다를 읽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대학교 수업인데 잠깐만. 제가요 문제를 읽으면 답 전부 다를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말고 답이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문제를 내면 답을 전체를 읽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멘. 이제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 번째는 그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세 번째는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요거 세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6장 23절. 예, 6장 23절. 제가 13절이라고 해서 보냈나? 6장 23절. 얼른 찾아볼 수 있어요? 6장 23절? 예.
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전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3문부터 이제 보면 우리가 그럼 죄 짓는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이제 이게 제 3문 들어갑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사망입니다. 곧바로 죄는 죽음입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병 걸려가지고 당신 죽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문제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죄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그건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느라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비참한 죄에서 풀어나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풀려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은 뒤에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경험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천상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주실래요? 4장 12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이거는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치매가 걸려도 이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혹시 걸려서 입으로는 뭐 정신에 헷갈릴지 몰라도 여기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건 우리가 죽음을 실감을 못하니까 비참한 건 모르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모든 이 신앙 고백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 생활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13절.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 몸입니다. 이게 우리 뭐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가서 어디서도 움직이든지 우리 몸이 있는 그곳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는 이거 군사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나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무엇하고 싸웁니까? 세속의 물결하고. 무엇하고 싸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하고 우리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자꾸 나가 싸움이 지는 거 있죠. 그냥 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막 묻어서 같이 돌아갑니다. 누구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향해서 구원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의의 병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요리 문답할 때는 자꾸 읽고 기억하고 읽고 기억하고 그런 게 많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다 되어 가니까. 오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유일하게 큰 위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왜 내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게 이제 1번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 위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시 문제 한번 보십니다. 2번. 제가 문제를 내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고, 이건 뭐 답도 정답이 딱 나와 있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문제를 냅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알아야 합니까? 아멘.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그게 1번이었는데 우리 1번 다시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이제는 한국말로 보지 말고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What is your only comfort?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In life and in death.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나서 또 죽기까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는 당신에게 있는 단 하나의 큰 위로를 말해보라고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의 것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내 몸과 영혼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 What must 예, yeah, question 한번 보십시오. What must you know to live and die in the joy of this comfort? 예, yeah, 이 큰 위로 안에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가.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길지만 외우는 분도 계시고 다 아실 겁니다. 큰 소리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택하신 족속, 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불러줬습니까?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예, 우리는 앞에 막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구절을 탈탈탈 외우는 사람들 강조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요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다. 이렇게 이걸 강조합니다. 맞아요. 그럼 왜 우리를 누구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럴 때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이 이유 때문에 앞에 걸 해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선전 요원입니다. 뭐를 선전합니까? 아름다운 덕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뭐, 택한 백성, 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혼을 그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아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이게 뭐 남자 여자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약하고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우리의 몸 소욕을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가 사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한 것 때문에 누가 쿡 찌르면요, 이 불편함과 원망과 화나는 게 극대화되는 게 나그네입니다. 내 것이 다 있고 평안하면 누가 쿡 찔러도 흥 그러고 저기 찔러도 흥 그러고 이러는데요, 막 불편하게 살아갈 때는 누가 와서 쿡 찌르기만 해도 팍팍 거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그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왠고하면요, 생각보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체득된 습관으로 갖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어해서 너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으라고.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는데 참 감동스러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Never Judge Anyone.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떤 닥터가 병원에 막 급하게 쫓아들어갑니다. 막 자기를 아주 급하게 위급한 뭐가 있어서 수술해야 되니까 오라 그래서 막 쫓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도 자기가 가장 빨리 그 콜에 대답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바로 수술실로 막 쫓아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소년의 아버지가 거기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과음을 지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내 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냐고. 그리고 당신 의사 맞냐고. 당신 의사면은 그렇게 책임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의식이라도 있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콜을 받자마자 가장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진정을 하시고 제 길 가게 해주십시오. 진정하라고 아버지가 고함을 지릅니다. 만약에 네 새끼가, 네 아이가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진정하라고? 만약 네 애가 지금 여기 죽어가고 있다면 네가 이렇게 달려올 거야? 막 고함을 지릅니다. 의사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은 이 더스트에서 와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여튼하고 제가 수술을 잘 하겠습니다. 의사가 거기서도 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술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저희 아버지가 또 거기다 뒤통수에 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충고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거지. 중얼중얼중얼 거립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Thank God, 참 감사합니다. 당신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막 쫓아서 총총총총총총 갑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또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검사 의사가 어디 있어? 나하고 잠깐이라도 만나서 우리의 상태라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가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울면서 이 아버지한테, 이 아빠한테, 화낸 아빠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 아들이 어제 죽었습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분이 전화 콜을 받았을 때는 바로 장례하면서 지금 땅에 이렇게 지금 묻으려고 그러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 아들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묻다가 지금 여기 쫓아와서 이제는 쫓아가서 자기의 애를 이제 묻어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얘기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조급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 막 화도 내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유도 있고 가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가만 보면은 내가 화를 안 내도 되고 하는데 막 벌컥벌컥벌컥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그러나 하면요. 결국은 나를 바꾸잖아. 나 때문에 당신 바꾸는 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자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 이거는 둘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받으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 마치면 나 이 과정 졸업했어, 저 과정 졸업했어 이렇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들 욱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못 참는 성격이 우리에게 다 그 DNA 속에 다 조금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요 다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욱하고 이렇게 할 게 있어도요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그랬을까? 그렇게만 해도 이해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죽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그래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그랬을까? 이해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만 해도 좀 이렇게 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당히 평안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야 되지. 늘 분노로 가득 차서 뭐 쿡지르면 팍팍 나가면 성경 공부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번 우리 13번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은요, 저 공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듣고 얼굴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인격적으로 말씀도 배우지만 세상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우리 만나는 게 전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요번 우리 학기 13기 졸업할 때는 내가 많이 바뀌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격,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요. 내가 많이 바뀌어서 간증이 넘치는 13기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그 16세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요리 문답을,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봅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 잘 소화내게 하시고 잘 가슴에 귀한 것들만 새겨놓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 학기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들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귀한 은혜들을 주셔서 내가 많이 바뀌는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